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전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5시면 만화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 앉던 그때 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팔팔한 애니메이션. 네, 팔팔한 애니메이션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팔팔하게 추억의 애니메이션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전에 저희에 대해서 잠시 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인덕이라고 하고요. 아직 덕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에 인턴 덕후라는 이제 예명을 붙였습니다. 언젠가는 정규직 덕후, 정덕을 넘어서 임원 덕후, 임덕을 넘어 사장 덕후, 사덕까지 가는 예, CEO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서술형 공격 감사해요.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네. 원래 꿈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양덕이고요.
네.
그 덕후 중에 가장 무서운 덕후 양덕이라고 하죠.
웨스트 덕.
웨스트 덕후. 그래요. 소개는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고요.
네, 네. 저희 이름 양덕과 인덕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PD님이 한 명 더 있다는 거.
아, 맞아. 까먹을 네. 뻔했어.
목소리가 가끔 기분 좋으면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그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그야말로 국민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저번 주가 저희가 또 국민 애니메이션 아니었습니까? 또?
그것도 국민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번은 뭐 범국민 애니메이션?
그렇죠.
아, 범국민.
정확했습니다.
좋습니다.
표현이.
네. 네. 그 캐릭터 상품만 1,500여 개.
정말 억소리에 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나이트 웨이터 이름으로도 자주 이용이 됐죠. 네.
그 이렇게 보시면은 뿅뿅이라고 입구에서 뿅뿅을 찾아주세요.
지금 뭐 나이트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하나 이름이 있다
떠오를
거예요.
나이트 다인라였어요?
저는 아니죠.
나도 안 가봤어요.
네, 그리고 모르면 간첩이라고 의심해도 돼 그 만화.
네, 그렇죠. 주제가를 3초만 들어도 제목을 댈 수 있는 그 만화입니다.
자, 바로 범국민 애니메이션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와. 사실은 전 둘리를 하자고 했을 때 좀
네.
싫었어요. 사실은 왜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너무 추억의 애니메이션의 대명사라서 너무 내가 다시 들어도 좀 지겨운 이름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정말 새롭게 보이고 아 얘가 이제 범국민적인 애니메이션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다시 봐도
전 사실 저희 동네에 이 둘리 박물관이 생겨서
네.
홍보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네.
뭐 이런 의도 했었는데
아, 구청장님께서 상을 드려야 되셨어요? 그건?
아니 뭐 아무도 받은 게 없습니다. 저희 뭐 비상업적 방송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아직 못 가요.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아, 구민 할인 해주던데.
아 진짜?
네, 구민 할인돼요.
그거는 이따 찾아보도록 하고 네. 사실 이게 뽀로로 등장 이전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의 본좌 자리를 지킨 장본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뽀로로가 둘리의 아성을 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어른들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둘리 캐릭터, 둘리 일당이 누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뽀로로는 어른들은 몰라요.
그렇긴 한데 사실 뽀로로가 외국에서 되게 많이 먹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글로벌 애니메이션이지.
글로벌 애니메이션.
국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아, 범국민 애니메이션?
네.
그러니까 하긴 우리 범국민 애니메이션이라고 썼죠. 네. 이게 나온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네.
잊혀지지 않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인덕님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네.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둘리가 초능력으로
초능력
초능력으로
토하나요?
초능력
그래요?
초능력으로
초능력으로
정확하게 또 한국어 능력시험 아나운서 필로 하겠습니다. 그럼. 둘리가 초능력으로
그냥 해요.
그러니까 빵이 이제 고길 동네 식탁에 빵이 호빵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로 몰래 먹고 비누방울로 가짜를 만들어 놓는 장면이 있었는데 뭔가 그게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이 나요.
저는 옛날에 어른별 대모험 보면서 그 어릴 때 그 엄마의 모습, 그 엄마 희생.
맞아.
그걸 보면서 그 있었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아, 저는 약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픔을 넘어 청순까지 가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막 보기가 싫었어요.
아, 그 당시에도 보기가 싫었어요?
저 그 일단은 둘리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하고 가도 될까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 뭐 엔딩에 대한 스포를 조금은 이렇게 감미료를 주면서 이렇게 조미료를 주면서 시작하잖아요.
엔딩이 둘리는 엔딩이
파괴.
진짜 파격적이에요. 진짜 이거는 동심을 갈갈이 찢어놓는 엔딩이라서 나중에 2부에서 엔딩 알려드릴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부터 잘 끝내고.
네, 일단 그래서 일단 둘리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둘리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둘리는 주민등록증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1983년에 만화 잡지 보물섬에서 연재되기 시작된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부터 김수정 작가님이 약간 삘이 오셨나 봐요.
네네.
이걸 어디다 연재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제 보물섬을 선택해서 이제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화 연재 이제 3회 만에 1위에 네. 올라서게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화 기자들이 많이 개입을 못했다고 해요. 분량 같은 것도 김수정 작가님이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셨게 됐고.
이거 보면 둘리가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네네네.
몇 년생이죠?
83년생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그 둘리가 지금 우리가 또 우리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지금 응답하라 1988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등장하는 진주라는 조금만 6살짜리 그 어린이가 나오는데 둘리랑 동갑이에요. 그 친구가 83년생인 거죠. 설정이 그 공식 홈페이지가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도봉구 쌍문동에 살고 있고.
그렇죠. 쌍문동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만화 원작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다 네. 애니메이션을 봤잖아요.
네네.
만화 애니메이션은 87년 10월 7일에 KBS 1TV에서 추석 특선 만화로 방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무더기로 방송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편 한 편씩 나온 게 아니라 뭐 여섯 개 에피소드가 쫙 나온다든가.
하루에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재미있었고 1기가 되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2기가 나오게 돼요. 2기가 1988년에 5월 5일 네. 어린이날 이제 특집으로 또 일곱 개 에피소드를 쫙 틀게 되는데 이때도 시청률이 38.4%라는 높은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80%가 넘었어요.
아, 30%.
30%. 네. 38.4%.
지금 웬만한 주말 KBS 드라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훨씬 많죠.
네. 이 인기를 이제 가지고 만화는 한 10년 정도 연재를 하다가 93년 말에 이제 연재가 종료가 되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둘리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96년에 어른별 대모험이라는 극장판이 개봉하게 돼요.
그렇죠. 극장판.
그래서 서울에서만 30만 관객을 동원하게 되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될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둘리의 역사는 2009년에 또 다시 이제 계속되게 되는데 사실은 큰 나이라서 그랬는지 이거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번에 네. 알았어요.
그 2009년에 SBS에서. 네, SBS에서 네. 뉴 둘리라고 20가지 에피소드로 다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우분이 좀 바뀌게 되죠?
성우가 바뀌셨대요. 왜냐하면 둘리의 성우를 맡으셨던 분은 박영남 씨라고 해서 우리가 짱구 목소리 그리고 손오공 목소리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주연 전문 성우분 둘리까지 성우를 맡으셨었는데 짱구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면서 김승우 작가님 바꾸시기 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뉴 돌리는 새로운 성우분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가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 봤을 적엔 조금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림체도 되게 깨끗하게 바뀌었고 네네. 그리고 주제가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니까 정이 안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 돌리는 KBS에서 했잖아요. 국민의 방송? 그렇기 때문에 원작 둘리가 좀 더 악동 캐릭터인데 그거를 잘 못 살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뉴 둘리에서는 그런 원작의 분위기에 가까운 둘리 캐릭터로 돌아가서 이제 김성 작가님 좀 더 원작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럼 김수정 작가님은 어느 쪽에 더 애정을 갖고 계실까요?
그거는 제가 함부로 김수정 작가님.
그렇죠. 뭐 시청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작가님은 상관없고 내 멋대로 판단하는.
아니 어차피 그 예술하는 데는 창조하는 분과 그 공감한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가? 두 사람이. 분리가 SBS로 간 까닭은 뭐죠?
제작비 문제가 가장 컸다고 해요. 원래는 친정이니까 아무래도 KBS에 먼저 갔는데 네네. 그 한 편당 1억 천만
원.
1억 천만 원이 드는 건데 KBS에서 우리가 그거를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를 갈까 하다가 SBS를 가니까 SBS 너무 반기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래갖고서는 이제 SBS에서 25% 제작비를 지원받고 총 29억 원을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게 됩니다.
26부작인데 2009년에 나왔잖아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어? 26부작이구나. 네. 아까 20부작이라 했던 거 죄송합니다. 아,
정정하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이 안 가서 뉴들리는 다 못 보고 왔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기도 해요.
아, 주니버라고. N에서. 아,
초록창에서.
초록창에서.
근데 우리 PP에 상관없죠. 아, 저 듣고 괜찮으시면 저희 PP를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 초록창에서 네. 무료로.
무료로 이제 주니버라는 서비스에서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주니에서.
주니에서 PP를 해주시면 플레임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둘리가 태어난 80년대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네, 추억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보는 코너 시간을 달리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아기 공룡 둘리가 태어난 1980년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느렸었지. 전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제24회 서울올림픽은 80년대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던 서울올림픽. 당시 우리나라는 소련과 동독, 미국에 이어 종합순위 4위를 기록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만큼 국민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개회식 시청률이 89%, 폐회식은 무려 90%였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시청률이죠. 하지만 이런 축제의 함성 이전에 80년대 초반에는 민주화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홧발에 짓밟혔던 5월의 광주, 신군부 세력에 맞서 투쟁했던 역사는 이 올림픽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1980년대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이념 갈등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83년 9월에는 대한항공의 칼 007기가 소련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 상공에서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으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당시 심각한 냉전 상태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이 사할린 상공에서 치열한 첩보전을 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칼기 폭파 사고는 이와 관련된 많은 음모를 낳기도 했죠. 다른 목마름으로 다른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또 83년은 6.25로 생이별해야 했던 이산가족들에게 더없이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보기 위해 전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었죠. 이 방송은 6월 30일부터 138일 동안 자그마치 450시간이 넘는 생방송을 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좀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1980년대 하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82년 발매된 앨범 스릴러는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1억 4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최다 판매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는데요. 수록곡 빌리진, 비릿, 스릴러 등 7곡이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었고요. 37주 동안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특히 빌리진은 83년 모타운 25주년 공연에서 최초 공개된 안무, 문워크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안무는 지금까지도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마크로 남아있죠. 자, 미국에 마이클 잭슨이 있었다면 한국엔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오빠 부대의 원조 바로 가왕 조용필입니다. 1983년은 조용필이 이미 한국을 넘어서 일본에까지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NHK 홀에서의 단독 공연은 솔로 가수론 최대 관객인 7,500여 명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고 일본 15개 도시에서 투어 콘서트를 열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네요.
기도하는
가려뱉지 마시고요.
조용필 씨 팬이셨나요?
조용필 씨를 성대모사하는 정성호 씨의 팬입니다.
아, 그러니까 둘리를 보면서 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부 80년대 생이긴 하지만 그 당시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그렇게 남아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나죠.
아련한 그런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것만 있는데 둘리 속에 굉장히 그 오늘 지금 얘기했던 80년대 정서가 굉장히 많이 담겨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녹아져 있어요. 둘리에 내
일단은 그 둘리 첫 번째 화를 보면은 네. 빙하가 동동동 타고 내려와서 한강에 딱 정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때 그 남대문이나 어디더라 그런 데서 생선 팔고 냉면집 하시는 분들이 네. 얼음을 다 캐가요.
얼음을 캐간다고?
네.
아 맞아. 그 네. 얼음을 막 캐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왔지 이거? 어? 아이고 나 저기서 생선 가게 아줌마도 왔구만.
뭐뿐인가 냉면집 주인 팥빙수 아저씨다.
아이고 얼음을 다 가지고 가는구만. 더 아까운걸.
삽시간에 뼈만 남았네.
정체불명의 빙산이 한강 교각에 나타나 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나 무공의 식품을 선호하는 일부 극성 시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둘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조용필 씨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조용필이 나왔잖아.
친구야. 노래를 왜 하는 거지?
철저한 계획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
아, 아닙니까?
아, 이 노래 근데 좋지 않아요?
친구요. 목소리 낭낭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 아까 나왔던 그 칼기 폭파 사건이 굉장히 둘리에서 중요한 에피소드로 등장을 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칼기가 폭파된 게 80년대 두 번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83년도에 러시아가 공격했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김현희 씨가
네네.
87년에 이제 폭탄 테러를 벌이는, 그래서 두 번 폭파가 됐는데, 재화사학과 쪽에 둘리에서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건 사실 두 번째 에피소드예요. 그 88년에 둘리가 2부 애니메이션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다뤘던 에피소드인데, 여객기를 폭파시킨 나쁜 놈들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고물상에서 고물거리를 훔쳐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잡겠다면서 정말 막 다 부시고 다니는 에피소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얘네가 잠수를 해요. 실제로 북한 잠수함이 침투를 하고 있었고, 걔네가 간첩을 공격해서 간첩을 잡아내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나라를 지킨 둘이었네요.
그렇지만 고깃동에게 청구서가 날아가죠.
고깃동 참 불쌍해. 뭐 이따 다루겠지만. 이 둘리라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캐릭터 작품의 성공이라든가, 또 유해도서가 지정됐었어요.
네, 그게 이제 캐릭터 상품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둘리 캐릭터 상품?
그럼 뭐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그냥 뭐 인형이나
맞아.
뭐 연필이나 뭐 이런 것 필통? 네, 그런 게 생각나지 않을까. 사실 그때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지금 만약에 둘리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면 되게 많은 어떤 컨텐츠나 또 뭐 많은 상품들로 나오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않았을까? 긴장하시는 거죠?
말이 안 나오네.
그 저희가 사전조사 둘리 박물관을 갔었어요. 네네. 그 한 PD님인가 제가.
네, 둘 같이 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 2층에 가면은 둘리 캐릭터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시가 쫙 돼 있거든요. 둘리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심지어 둘리 치약까지 존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실제로 살 수는 없고, 옛날에 이제 이런 걸 팔았다라는 걸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리가 우리나라 캐릭터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둘리 이전에 우리나라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상품화를 잘해서 이렇게 붙여서 팔고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리가 우리나라 캐릭터 사업에 뭐 처음 시초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제 유해도서 지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네. 어떤 면이 유해도서라고 생각이 드세요, 둘리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길동을 너무 이용해 먹는.
앵벌이 아이들을 취급한 건가? 그게 이제 둘리가. 이거는 유해조서라기보다는 80년대 우리나라 만화 시장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한창 군사 정권이었기도 했고, 그때 그 심의가 굉장히 엄격했던 시절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맞기도 하는 거예요. 둘리가 고길동한테 막말하고 그리고 둘리 그 말버릇 중에서 영희 그 고길동의 딸한테 자꾸 오빠라고 해요. 누난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말이 잘못됐다. 그리고 가장 이제 어이가 없는 건 희동이가 벗고 다닌다.
아, 그게 그것 때문에 유해 매체로.
유해 매체라기보다는 심의도 걸렸고. 네, 그래서 그 원래 설정은, 지금 제가 둘리 애장본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인터뷰에 적혀 있는 거는 희동이가 원래 다 벗은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다 벗고 있는 설정.
네,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희동이의 중요 부위가 그려졌는데 그것도 심의의 문제가 된 거죠.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저귀를 입는고 있는 것까지 그렇게 유해 매체로
생각해보면 짱구는 괜찮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필터링 갈 수가 없잖아.
아니 뭐 옛날에
일본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란 아닌 논란이
논란의 여지가 됐죠.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92년 93년에는 YWC 선정 건전 만화도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에. 보는 사람과 만든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이 또 차이가 극명해요.
옛날에 정말 80년대 만화, 그러니까 그래서 김수정 작가가 거기 인터뷰에 적어놓은 거는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화는 정말 편했던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이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심의를 피해갈까를 고민하느라고 스토리를 짜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단연 만화뿐만 아니라 또 노래도 그렇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80년대 분위기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는 광명의 시기가 찾아와서 이제 뭐 뮤지엄, 둘리 뮤지엄이 건립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둘리 뮤지엄이 도봉구 쌍운동에 오픈을 했고.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이천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
사실
거기.
그게 한강으로 온 게 설정이지만 사실 그게 계속 떠밀려가지고 둘리가 발견된 게 우이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거기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 만화도시로 이제 네네. 설정되어 있는 부천에서 는 주민등록증을 내주고 한때 부천과 쌍문동이 우리 거 서로 우리 거다라고 둘리를 놓고 위에 도서였던 둘리가 이제 서로 우리 거라고 싸움을 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예, 장족의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쌍문역이라는 이름도 뭐 둘리역으로 바꾼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있었는데 그건 좀 무리였다.
그렇죠, 걔네 무리 수준.
이런 편 저 지금 봐도 좀 무리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도와줘요 지식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의견 말고도 이 네티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 초록장 사이트에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식인의 확실히 이게 범국민적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좀 독특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이 정확한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따단.
따단.
친구랑 내기를 했습니다. 둘리는 육식입니까? 초식입니까?
뭘까요?
뭐 잡식이지 뭐. 집에 있는 거 다 먹잖아.
그렇네.
그렇죠.
다 먹어요.
넘어가도록 하고. 답변은 어떻게 달렸죠, 여기?
최근에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초식 공룡들이 어릴 때 몸집을 빨리 키우기 위해 육식을 한다고 밝혀졌는데 둘리는 초식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식을 한 겁니다. 둘리는 초식 공룡이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둘리 캐릭터 소개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공룡을 모티브로 했는가. 그렇죠. 네. 두 번째. 따단. 둘리랑 도우너가 맞짱 뜨면 누가입니까?
이분은 도우너에 한 표를 주셨습니다. 네. 도우너가 바이올린으로 깐따삐야 하면서 우주에다가 둘리를 버리고 오면 둘리는 사망하게 된다.
사망 그렇게 좋은가요?
아니 뭐 이거 없었고 둘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쉽게 죽진 않겠지. 그런데 둘리가 멍청해서 초능력을 제대로 못 쓸 것 같은 쌍지은.
둘리가 아마 그 어른별 대모험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 꼬리로 탁 쳐서 죽이지 않나요?
둘리 엄마가 그래요.
아, 엄마가 그렇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질문. 명화 나이트 웨이터 중에 둘리 아세요? 명화 나이트가 어딘가요?
명화 나이트 한번 검색해 주시면 안 돼요?
명화 나이트라고 치니까
되게 많이 나와.
영등포 명화 나이트.
가격문이 예약, 이벤트 행사 등 왔네.
근데 뭐 아직도 이런 명을 쓰고 있을까? 둘리라는 이름을.
많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명화 나이트랑 둘리 함께 검색해 보면 안 돼요?
가보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봐봐요. 2014년까지도 있어요.
항상 변함없이 우승으로 맞아주시는 명화 나이트 둘리 형.
문화탐방 블로그야 심지어.
항상 변함없이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명화 나이트 둘리 형. 저에겐 비장의 카드 명화 나이트 둘리 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하루. 저만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명화 나이트예요. 근데 막 이미지가 I heart you 막 이렇게 써있고
가끔 기분 전환이
필요하고 딸기 쉐이크가 나와있고
술 한 잔이 필요할 때 기도하지도 않았던 의외의 수확으로 명화 나이트 둘리 형님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가
약간
많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분을 만나면 저 오늘 깐타피아로 간답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추억만 전사해주시는 명화 나이트 둘리 형이 저에게 유일한 탈출구죠.
아, 이거 뭔가 타는 냄새가 난대요.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아, 이거 뭐야.
명화 나이트에 가면 갈수록 저도 웨이터 둘리만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제도 갔다 왔는데 역시 웨이터 둘리 그분이 제일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솔직히 명화 나이트 가서 이 웨이터 저 웨이터 다 찾아봐도 웨이터를 잘 만나야 후회 없이 놀고 오는데 그래서 더욱더 둘리 그분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으로 잘해주시거든요. 감동적으로 잘해준다?
못가.
뭐 재문자님도 명화 나이트 가시게 되면 둘리 그분부터 찾아보시길 바래요. 제 핸드폰 연락처가 있는데 명화 나이트 둘리 웨이터 연락처가 010-띠디디디 나와있어요.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안녕하세요. 기쁨과 감동이 함께하는 강북 명소 영등포 명화 나이트 둘리 인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거 계속 그 나이트 홍보하는 것 같아. 우리 그만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 재밌어서. 네, 명화 나이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낼 때는 꼭 둘리를 찾아주세요. 네, 문화탐방 블로그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네네, 문화탐방 블로그. 네. 영화 나이트 가면 둘리 형님을 찾아라. 뭐 이런 거 같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캐릭터 전격 분석 코너입니다. 네. 아기 공룡 둘리는 독특한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둘리를 돌이켜봤을 적에 장르가 뭔 것 같으세요?
환타지.
그리고?
드라마.
드라마도 장르가 가족 드라마.
가족 드라마죠.
겸 어린이 드라마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정말 우리가 지금 얘기해도 한 가지를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처럼 둘리 내에 다양한 캐릭터가 있고 다른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리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또 재미있어요.
네. 네. 그럼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우선 둘리 일당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둘리와 친구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얘네는 둘리 일당이라고 해야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의 다 헤쳐먹잖아요.
그렇죠? 다 헤쳐먹으니까.
고길동은 그냥 다 밀린 돈 내는 것밖에 안 하고.
고길동 되게 부자 지금 생각해보면.
쌍문동 사는데.
네. 쌍문동은 뭐 부촌 아니에요?
네?
쌍문동이 어떤 동네예요?
쌍문동이요?
쌍문동 주민이에요 지금?
저 방학동 살아요.
방학동이 쌍문동?
쌍문동 옆에 옆에.
아 방학동 주민으로서 쌍문동은 어떤 동네예요?
일단 뭐 웰빙 도봉구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동네. 정말? 산세가 지적이고 항상 일어나면 산을 볼 수 있는.
아하.
부촌은 모르겠어요. 자 그래요. 우선 보스인 둘리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예, 보스인 둘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리는 어떤 캐릭터죠?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긴 했었지만
둘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유일하게는 아니고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면서 네. 주민등록증 번호를 이제 부여받은 캐릭터인데
그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보면 참 4호정도 저번에 주민등록증이 있었잖아요.
한이도 있어요. 한이
아 달려라 한이
그 EXID 한이가 아니라 이게 바로 연령에 나오는 거지.
어, 저 웃는 거 봤어요 지금.
그 네. 둘리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경기도 부천에서 발매를 해주게 돼요.
네.
그래서 83년 4월 22일생
네.
1185600 이 부민
남자네요.
네, 이거를 성인 인증 사이트 쳐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안 됩니다. 가짜 번호라서
안 되겠지.
네, 둘리는 옛날 공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둘리의 공룡은 이제 어떤 종이냐 했을 때 케라토사우루스라는 공룡 종류가 있대요. 그거를 김수정 작가님이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케라토사우루스 사진 봤는데 발이 하나인가요?
모르겠어요.
약간 구루병 걸린
그게 이제 구루병 걸렸다기보다는 약간 티라노사우루스도 이렇게 발이 앞발이 좀 작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 공룡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둘리가 코가 코에 그 하얀색 코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코가 아니라 뿔이에요.
아, 그게 뿔이에요?
캐릭터사우루스 얼굴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뿅 있어요. 그거를 이제 살리신 거라고 합니다.
아.
근데 재밌는 게, 캐릭터사우루스는 육식동물이고요.
네네.
그리고 둘리 엄마는 캐릭터사우루스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요.
브론토사우루스에 가깝지 않은가
그쵸?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목 긴 공룡 있잖아요.
목 길고 꼬리 엄청 길고.
네, 그 초식동룡인 브론토사우루스랑 닮아서.
네, 그럼 이 둘리는 잡종이었다.
잡종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작가님 굉장히 쿨하게 내 실수다. My mistake.
실수다.
그리고 말투가 좀 독특한데
네.
영희를 오빠라고 부른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데 김수정 작가님은 애들이 말이 헷갈릴 수가 있다. 처음 말 시작하는 애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누나에게만 살짝 말해봐. 넌 착한 애잖아. 어서.
오빠. 하늘에 떠있게 인자 없는 건 줄 알았지 뭐.
작가님이 캐릭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대로 살린다는 느낌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 다 뭔가 정의의 사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아니라 둘리는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어른들한테 막 반항하고 막 떼쓰고 이런 이미지도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더 동질감이 느껴지고 정말 어린이들의 친구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캐릭터잖아요.
너 기독해서 말대꾸 할 거야? 머리야. 나는 말이야. 같은 말을 두 번씩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둘리야, 버려라, 응?
나도 같은 대답을 두 번 하기 싫어해. 싫습니다.
버려.
싫다니까.
팔팔한 애니메이션.
둘리는 다 봤고 그다음에 도우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둘리, 도우너, 또치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제 설정이 김성 작가님 설정이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둘리 왜 둘릴까 궁금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궁금한 적 없네.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네.
둘리가 형이 있어요.
그래요?
형이 하나예요.
음.
그리고 둘리가 둘째라서 둘.
둘이.
둘인데 그걸 이제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둘리. 왜냐면 아. 그 애들이 좀 더 정확하게 모르니까 둘리라고 이름 붙였고 도우너는 도너츠에서 따온 거. 그래서 그 도우너 동생인가 같이 나오는데 걔가 고로케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그리고 둘리 일당에 그 껴있는 마이콜.
네. 마이클은, 뭐 마이콜은 딱 봐도 그냥 알죠. 마이클 잭슨 따라한 것 같은.
네. 하지만 마시성. 마시 마시 종친 뭐 마릴린 먼로 마이클 잭슨 이런 거 중에서 내가 최고다. 이런 말이 있고 네. 또치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좀 독특했는데 그때 당시에 김수영 작가님 따님의 애칭이 홍실이었대요. 홍실. 근데 애기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네네. 그래서 홍실 나 홍실 이거라고 또치 이랬대요. 그래서 그거 재밌네 해가지고 이제 또치라고. 왜냐면 그 일당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가 또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또치를 딱 보고 여자라는 느낌은 안 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리본이라도 달아줘야 되는데.
아니 그 어른별 대모험 보면은 그 또치가 갑자기 막 자기의 소개를 하면서 갑자기 막 노래가 나오고 막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약간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춤을 추더라고. 아 여자구나 그때 느꼈지.
또치 라스베가스에 스타가 바로 나 아니겠어. 와 또치 오예 외줄 타기 그래 타기 자전거 타기 공 굴리기 접시 돌리기 어크로바트 못하는 게 뭐 있나요? 날지 못하는 새라.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도우너로 돌아가 보면, 네. 도우너가 종류 뭔지 아시죠?
외계인이죠.
그렇죠.
간다 삐야 하면서.
근데 외계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외계인은 어떻죠? 우리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여기 누구야? 도우너랑.
그게 되게 순수한 삶을 살아오신 건데.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언. 에일리언이랑 또 뭐가 있지? 뭐 외계인 침공하는 영화 많잖아요.
그 에일리언만 봐도 그냥 사실 프레데터. 배가 이렇게 좀 표주박 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가?
네네.
근데 그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외계인들이 약간 그런 김수정 작가님 생각하신 건가? 약간 그런 폭력적인 외계인이 아니라 귀여운 외계인을 구상을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 깐따삐아 성에서 온 도우너를 만들게 되셨고 그 타임 코스모스라는 바이올린을 갖고 다니죠. 근데 고장에 나가지고 지구에 돌아가지 못하 고향에 못 돌아가게 돼서 이제 고길동심에 또 원차 살게 되는데 근데 이 얘는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고길동이랑 걔네들을 자기 다 아래로 보는 거죠.
야 정말 버릇없는 동물들이구나. 내가 고쳐준다 고쳐줘. 내 친구 도우너 인사해라. 안녕하시오.
야 넌 또 웬 놈이냐? 당장 나가!
너네 애완동물들은 항상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니야. 주로 내가 밥 먹을 때 하고 오늘 같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만 그래.
아, 여기서 애완동물은 거죠. 고길동인 거죠?
고길동. 자, 또치는 네. 우리가 다 놀랐지만 아프리카 출신의
암컷타조.
암컷타조입니다.
네, 암컷이에요.
네, 암컷타조이고 원래 라스베가스 서커스단에서
근데 이게 웃긴 게 한국의 라스베가스 서커단이 네. 서커스단.
묘기 부리는 게 싫어서 탈출을 하게 됐는데 접시도 돌리고
맞아요.
아크로바틱도 하고 뭐 자전거도 타고 그 광대인데 고길동 집에 처음 들어갔을 적에는 귀족인 척을 항상 해요. 그러니까 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수영 작가님이 네. 주변에 있는 다 하나씩 캐릭터를 따왔다고 했잖아요. 이 또치는 약간 비열하고 허세 있고 그런 밉상 캐릭터들. 그런 사람들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진짜 얘는 되게 얄미워요.
맞아, 또치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다음에 마이콜.
마이콜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노래를 잘 불러서?
그냥 재밌잖아요. 웃기잖아요.
생긴 게 웃겨서.
생긴 것도 웃기고. 근데 되게 재밌는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네. 지금 혹시 가능하신 분은 검색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마이콜의 모델이 김수영 작가님인 거 알고 있었어요?
아 마이클 잭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김수영 작가님. 아 그렇네요. 사실 외모를 보니까 비슷하기도 하네요.
둘이 똑같습니다.
약간 그 뽀글뽀글 머리.
그 뽀글뽀글 머리도 김수정 작가님이 본인이 직접 하고 다니셨고.
아, 네. 그래요. 맞아, 맞아. 네. 또 흑인을 닮은 외모고 곱슬머리가 콤플렉스지만 마시성을 가진 토종 한국인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시성을 가진 토종 한국인이고 네. 우리가 고개똥만 나중에 커서 보니까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마이콜도 엄청난 부자예요. 마이콜 나이가 꼴랑 몇 살이겠어요, 그 정도면.
30대 정도겠죠?
아닌데 20대 초반인 설정인데.
아, 저는 김수정 작가님을 생각해서 30대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근데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부티나게 사는데? 막 되게 라면은 구궁탄에 끓여야 제맛 이러고.
코스프레 하는 거죠.
아, 소시민 코스프레 하는 건가요?
오, 우리나라에서도 그 싸구려 커피 부르신 분도 사실 알고 보면 중소기업 사장님 아들이라는 그런 거랑 같은 거 아닐까?
다 가졌죠, 요즘에?
네. 그래서 어쨌든 마이콜도 알고 보면 고개똥 옆집의 단독주택에서
네.
혼자 살면서 기타를 치면서 맞아요. 뭔가 생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밤에 쳐. 그렇지 않나? 고개똥한테 엄청 잔소리 듣고
24시간
그랬던
내내 기타를 쳐요. 진짜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해. 둘리 일당과 함께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게 돼요. 그룹 이름이 핵폭탄과 유도탄들.
벗어나오십시오. 공목은 라면과 구공탄. 네, 재밌는 공목이군요.
라면과 구공탄.
라면은 구공탄으로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뽀글뽀글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맛 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저는 둘리 그 BGM보다 이게 더 많이 떠올라요.
이게 진짜로 마음을 후피는 노래죠. 근데 이거 충분히 저는 1등할 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노래 자체가.
노래도 그렇고 괜찮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심사위원들이 탈락을 시키려고 하고 1등을 준 것도 둘리의 초능력 덕분이었다.
아.
네, 이런 컨셉으로 가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 80년대는 그랬던 시절이었는가? 인기상을 받을 것 같지 않아요?
라면을 구공탄에 끓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저는.
페퍼랑 애니메이션.
다음은 고길동 가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길동에 실제 모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김수정 작가님이 옆집에 살았던 고춘식이라는 선생님.
이거 네. 사진 보셨어요, 혹시?
저 못 봤어요.
지금 한번 봐주시면은.
네.
똑같이겠죠.
네,
똑같이겠죠. 이렇게 그 실제 모델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것도 되게 이번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림체가 사실은 바뀌어요. 처음에는 좀 더 동글동글한 캐릭터였다가
네네.
만화책에서 점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깃동으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 각이진 얼굴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커가면서 네. 이 둘리 캐릭터 중에서 가장 재평가되고 있는 인물이 사실 고길동이죠. 네.
맞아요.
네. 어렸을 적엔 진짜 사실 나 그런 느낌 없었거든요.
맞아요.
어린이들이 그런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어렸을 적에는 고길동이 둘리를 구박한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우는 아이도 있었다고 하는데 커서 보니까 자선사업가 레벨이죠.
그렇죠. 거의, 거의 봉사자, 봉사자.
거의 봉사자 레벨인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김수정 작가님도 인터뷰에서 보니까 고길동이 둘리를 괴롭힌 게 아니라 사실 둘리가 고길동을 괴롭힌 셈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고길동이 둘리 일당을 데리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공생관계다. 왜냐하면 희동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네.
그게 바로 둘리다. 그래서 고길동이 걔를 내쫓지는 않았던 것이다.
근데 애를 이렇게 봐주는 그것보다 따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았잖아요.
당신이 고깃도 씨요? 저 강아지하고 오리하고 댁에서 키우는 거 맞죠?
네, 그렇소만.
손해배상 청구옵시다.
손해배상 청구서요?
계십니까?
아이고, 이거 뭔가 불안한데 그래?
이 녀석들이 타고 가던 행글라이더가 저희 집 닭장에 추락함으로 해서 닭 12마리가 골절상을 입었고 3마리가 목뼈에 금이 갔으며 7마리가 임신 물렁 인사를 보였고 또 4마리가 정신불명을 일으켰다.
그런데...
고길동이 진짜 거의 뭐 보살이네.
거의 보살이고
네네.
경제적 능력이 되게 있던 사람인데 네네. 이걸 제가 보면서 얘네가 진짜 부자였구나 느낀 게 사실 있었어요.
어떤 거죠?
냉장고 굴리가 처음 그냥 가서 냉장고를 딱 열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우리 80년대에 바나나의 위상을 아시죠?
80년대 바나나의 위상이요?
기억 안 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진짜?
네.
바나나가
엄청 비쌌나요?
어. 돌상에 올리는 거였어요. 제 동생 돌상에 올리는 그런.
아.
그런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소세지 이런 것들이 진짜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가장 처음 썼던 텔레비전이 뭐예요?
처음 썼던 텔레비전은 딱딱 돌리는 거잖아요. 그거.
그쵸. 그 시절에 고길동은 리모컨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그건 거실에 있고 고길동 방에 또 하나 있어요. 칼라 TV가. 그 정도 레벨을 가진 사람이에요 고길동이.
그러니까 뭐 저 손해배상 청구서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충분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커버가 가능한 커버가 이 정도 아니에요.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고길동이 의외로 되게 고스펙인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렸을 적에 사실 되게 자수정관 캐릭터예요. 그 어른별 여행 극장판을 보면은 네. 고길동이 어렸을 적에 소를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로 시골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직장에서 그리고 나서 엔딩에 크레딧이 쭉 올라가거든요. 네네. 거기에 8일 동안 무단결근. 근데 사실 8일 동안 무단결근이 되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 나름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감봉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잘리거나 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살아남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연차를 냈겠죠 뭐.
그리고 고일동 같은 경우는 극장판에 가면서 레벨업을 하게 됐는데 네.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둘리 잔소리꾼이었다면
네.
극장판에서는 전설의 인사 뭐 고시성을 가진 짱구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그 전설이 있는
있었고
실제로 고길동이 진짜 구해요 사람들을. 네, 그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잔소리꾼에서 전설의 용사로.
네. 그래서 이런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고길동 가족들이 네. 또 있는데 네네. 그 부인은 박정자 씨라고.
박정자 씨. 부인 이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이름이 되게 구수하죠. 그리고 철수랑 영희.
철수 형이 알고 있고.
네. 그런데 점점 뭔가 네. 이미지가 흐려지는 고철수 고영희. 그리고 하지만 고길동의 가족에서 가장 사실 둘리 일당으로 분류가 되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네. 이게
철수
희동이.
아 희동이.
아 이거 참 이 사람이.
네.
희동이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고길동 집안에
네.
그 집안의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알고 저는 되게 충격 받았었는데 고길동의 집안이 겹사돈 집안이에요. 그래서 희동이가 고모 아들로 나오잖아요.
네네.
고길동의 여동생이 박정자 씨의 남동생이랑 결혼을 해서
네.
두 집이 겹사돈이 되는 거죠. 그 박정자 씨도 희동이의 고모가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철수 영희도 고길동의 그 여동생이 고모가 되는 다 고모 집안이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은데.
겹사돈이라고
있지만. 겹사돈이다.
네,
겹사돈. 나중에 그 성장한 다음에.
그리고 아까 그 도우너의 천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둘리니까 희동이한테 붙인 별명이 공포의 쌍문동 적꼭지.
공포의 쌍문동 적꼭지.
네. 그런 컨셉으로 극장판의 그 만화 속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극장판 그 애니메이션화가 된 게 되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본 게. 만화책은 정말 내용이 많은데 극장 애니메이션화 된 내용이 정말 별로 없네요.
사실 근데 둘리는 만화책보다는 애니메이션을 더 많이 접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화책은 잘 안 보죠. 사람들이.
네, 그쵸.
옛날에 봤던 사람들은 봤지. 애니메이션이 봤던 우리 이미 둘리 이미지가 우리한테 지금 있는 이미지죠.
그렇죠.
배터랑 애니메이션.
다음으로 저희 귀에 굉장히 친숙한 아기 공룡 둘리 주제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 공룡 둘리를 국민 애니메이션, 이 범국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데는 이 주제가가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 유치원 때 다들 한 번씩 이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바로 그 오프닝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네.
나오는 음악이죠.
네.
BGM이
정말 전설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게 되게 요즘에. 요즘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옛날 뭐 둘리라든가
네네.
그 전에 우리가 했었던 슈퍼보드 같은 경우도 음악이 되게 뛰어났잖아요.
네.
그 슈퍼보드 주제가는 김수철 씨가 맡았었고 둘리도 깜짝 놀랐던 게 이 CF 음악이 그 당시 전설이었던 가수 네. 김도향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었고 그리고 우리가 용의 눈물 알잖아요.
네, 알죠.
그거의 OST를 맡았던 분이 이 둘리의 BGM이랑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리보고 조리보고뿐만 아니라 네. 안에 삽입돼 있는 그 노래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아닐까.
이거 라이브 네. 그 누가 불렀는지 아세요 이 노래?
누가 불렀죠?
이 그 유튜브에 치면은 라이브 버전도 나오거든요. 심지어 똑같아요. 그 둘리 주제가는 이때 오승원 씨라는 CM송을 전문으로 부르셨던 분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이 노래?
이 노래 기억나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사가 너무 예뻐요.
맞아요.
두리둥실 두리둥실 춤춘다. 이런 가사도 너무 예쁘고 뭐 산 넘어 먼 나라까지 바다 건너 먼 나라까지 이런 표현들이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영어화가 됐잖아요.
이게 효과들도 굉장히 재밌는데 와, 검색을 해보셔서 같이 들으면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밌어요 이거.
둘리가 되게 뮤지컬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극장판도 굉장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처럼 뮤지컬이 많거든요. 이게 안타까운데 근데 이게 OST가 지금 제대로 된 음원을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극장판 그 OST도 저작권이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디즈니랑 되게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네. 둘리 캐릭터 사업이랑. 근데 둘리는 그러니까 디즈니는 60년대 뭐 옛날에 정말 백설공주까지 OST가 잘 보존이 되어 있고 판매가 되는데
네.
둘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2009년에 뉴 둘리라고 있었어요. SBS에서 방영되었던 26부작.
느낌이 어때요? 이게 요리보고 조리보고가 사라지고 얘가 주제가가 된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세련되어진 느낌도 나긴 하는데 네. 뭔가 동요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네. 차별인 거예요.
차별이요?
그러니까 차이점.
차이점.
그러니까 제가 불러보니까 네. 이게 더 잘 부르겠더라고.
아, 이거를 더 잘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인된 입장에서 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아까 쏙쏙쏙 이런 게 더 많이
맞아.
꽂히지 않을까?
그 그런 분위기 자체가 얘는 약간 대중가요처럼 돼버리고 옛날에 그 동요적인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2009년 둘리에 정을 못 붙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사하기 전까지.
그거는 어른이 돼서 그럴 거예요.
그때 군대에 있어.
정말 어른이 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다 네. 끝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거의 네. 끝나가요.
네. 네, 오늘 마무리해야죠 이제.
네, 마무리해야죠. 지금 네. 마무리할 시간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MR이 깔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또
둘리가 네네. 이제 주제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풀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아, 또 저작권 문제가
저작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노래를 직접 부르신다.
네. 둘리
고풍경 응원. 너무 갑자기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내려와 리버브 좀 넣어주시지? 친구를 이렇게 만났지만 1학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보고픈 엄마 찾아 모두 함께 떠나자.
다 떠나가신. 자,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동안 신촌이 금세 조용해졌어요. 다들 나가고 계시고 떠나고 계시는, 네, 다들 깐따삐하러 떠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 저희 팔팔한 애니메이션은 둘리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엔딩 기억하시나요? 저희 팔팔한 애니메이션이 들려드리는 둘리의 정말 충격적인 엔딩,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둘리의 아버지 김수정 작가의 인생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팔팔한 애니메이션 검색하시면 나와요. 팔팔한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